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 3장 4장에 나타난 사건과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함께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예, 목사님.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을 확인할 때 참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다니엘서 3장의 예언적 의미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예.
3장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어떤 예언적인 표상이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성경 그 전체가 예언적이라고 한 것이죠.
네.
예, 모든 초점은 여자의 씨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의 사건이나 모두 구원사업에 대한 표상적 예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 다니엘 3장이나 4장이 모두 예언적 표상이 되죠.
네.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건도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은, 노철, 진흙으로 된 우상의 꿈을 꾸었잖아요.
네.
아, 그것이 세상의 역사적 미래라는 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 친구들을 도지사로 임명을 했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바벨론 내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벨론 연대기를 적은 점토판을 판독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10년 9월, 10월에 심각한 내부 반란이 있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죠.
네.
아, 거기에는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적들을 사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아, 그때는 기원전 595년 12월부터 594년 1월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그 점토판을
네.
봤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 영토와 식민지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충성맹세를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네.
예, 느부갓네살 기념비문에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히 세웠노라고 적어놓았어요.
네.
이때 왕이 두라평지에 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충성맹세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만든 우상은 2장에 있는 그 꿈에 본 그런 모양의 우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머리만 금이었지만은 이 우상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예,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네.
2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장래를 부정하는 행동이죠.
네.
예, 이것은 루시퍼의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어떤 국면이든지 표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니엘 3장의 이 사건이 복음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예언적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 느부갓네살은 왕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면서 충성맹세를 이유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벌이잖아요.
예.
사단이 이 일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2장에서도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박사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네.
아, 역대로 사단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홍수도 그런 사건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올 통로를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죠.
네.
헤롯 왕을 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때에 난 베들레헴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구주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씨를 보존하셨어요.
네.
예, 다니엘 3장에 이 두라평지의 순금 신상과 거기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네.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 불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그런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예.
예, 놀란 왕이 그들을 불러내어 보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에 끄슬린 냄새도 없었잖아요.
예.
예, 왕과 관원들이 얼마나 기막히는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예.
이제 그 크고 두렵고 웅장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버렸죠.
예.
아마 거기 모여 올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 이 우상이 그 이야기의 화제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었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삽시간에 바벨론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 속에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경로로 온 세상에 삽시간에 전파될 것인지를 나타내어주는 역사적 표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삽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방방곡곡에 다 퍼졌겠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는 경로라고 했는데, 우상과 복음 전파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예, 이 3장의 우상은 마지막 때의 우상 경배와 관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 다니엘서 6장 사건도 우상 경배라는 관점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6장을 공부할 때 말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이 우상은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두라라는 말은 거주지, 곧 사람들이 사는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 지구를 상징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거주지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온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우상을 예언적으로 나타냅니다. 계시록에
네.
보면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는 말했거든요.
예.
예, 다니엘 3장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역사적 예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새 유대 사람과 같은 독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역사의 종말에도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마태 24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예. 현재 사정으로 보면 정말 백년 하청이죠. 그러나 다니엘 3장 같은 일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 9장 28절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했거든요.
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예. 그렇게 복음의 표상이 되는군요.
예.
즉 복음 전파의 표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이 복음 전파의 표상만이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도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지요.
예.
아,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왕은 이렇게 조서로 선포하지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아멘.
다니엘 3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네.
자,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마태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예.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 된 장한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고 왕을 비롯하여 온 바벨론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듣게 되었죠.
예.
아, 그것은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을 살라 죽게 하도록 뜨거운 불구덩이에 건져내서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3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3장에 참뭐더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거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3장 이야기는 그만큼 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3장의 사건은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목사님, 4장은 또꿈 이야기인데요.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꿈 내용은 기억하는데 해석을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듣는 사건이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꿈을 잘또 꿨어요, 그죠?
네.
옛날에 요셉이 꿈쟁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느부갓네살도 이제 이 꿈을 잘또 꿉니다. 이 4장 4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라고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전성기에 꾼 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때는 애굽 정복을 마친 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자들이요. 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한 때가 기원전 56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 평안을 즐기던 중에 꾼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꿈 내용을 말해 주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밀한 일들을 모른다는 사실이 다시 확실히 폭로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박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 물으면 되는데, 처음부터요. 아마도 왕이 지난번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말씀해 주면 해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말해 주면서 그들의 실상을 알고자 아마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멋대로 지어낸 해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서 다니엘을 다시 불렀죠. 그런데 이 사장은 느부갓네살의 개인 신앙 고백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경험으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것 같아요. 그 조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꿈의 내용과 해석이 어떤 복음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땅 중앙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가지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였고,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거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혈기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식물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한 순찰자가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알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게 순찰자가 외쳤습니까? 이것이 꿈 내용인데, 아, 그 꿈꾼 사람이 참 두려웠겠어요.
예. 예. 그 해석이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참 두려운 내용입니다.
예, 아주 두려운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예, 다니엘은 꿈 내용을 듣고 너무 놀라서 벙벙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벙벙한 상태로 왕 앞에 서 있었으니까 다니엘의 반응을 보고 왕은 그 꿈이 길몽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깊이 할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그대로 말하라고 지시했지요. 왕은 다니엘이 그 꿈 내용을 자기에게 바르게 안 가르쳐 줄까 그렇게 염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말하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해석을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 꿈이 왕에게 아주 흉몽이라는 것은 이미 미리 말한 거잖아요.
네,
이제 성경에서 그 해석 내용을 저 읽어보도록 하죠. 목사님이 좀 읽으시겠습니까?
네.
4장 20절로 26절입니다.
네, 다니엘 4장 20절로 26절.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설명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꿈 해석이거든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겠다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예.
보면은요. 아, 이유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그를 미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아,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그런 시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권고를 합니다.
네.
27절에 보면은요. 그러자 왕이여 나의 가난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예?
네.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 왕이 조서에 썼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 꿈을 주시거나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아니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언으로 보여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거든요.
네.
아, 왕이 다니엘의 권고에 유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꿈에 보여준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왕은 1년이라는 기회를 그냥 보내며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1년이 되었을 때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화려한 바벨론 시가지를 내리다보면서 자기의 공로를 이제 자랑을 하죠.
네. 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왕은 졸지에 정신병자로 전락해서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왕은 조서에 다 기록해서 온 국민에게 알렸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어디 쉽습니까?
감추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할 텐데 다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회개한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왕이 짐승처럼 지낸 사실을 목사님 좀 읽어보시죠. 28절부터
예,
3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로 33절.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예, 이 보면은 왕이 완전히 짐승처럼 생활한 것을 가감 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아, 오늘날 세계 현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는 현실이죠. 예, 저는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학문 아닙니까?
그렇죠. 원숭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뭐 애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 저는 이 진화론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고등 학문으로 사람은 짐승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은 짐승의 본성을 행하기에 담대한 것 같아요. 폭력이 그렇고 성문란이 그렇고 약육강식이 그렇죠. 예,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것이 1859년인데요. 이제 겨우 154년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데 학문과 사회상을 설명하는 언어들은 전부 진화론적입니다. 이제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도 진화론에서 사용한 말이잖아요. 예.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예.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에 겪게 되는 인간성의 상태를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설명이 목사님 말씀대로 진화론적이네요. 국립공원을 가도 그 형성에 대한 설명이 모두 진화론입니다.
예, 맞아요.
진화론은 인성을 말살하고 사람들을 짐승의 성질로 안내하는 학문이 된것 같네요. 정말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인간이 진화론에 빠진 상태를 묘사해주는 사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적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동의 안 해도 할수 없고요. 예, 저는 제가 그렇게 보는데 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중국에서는 사람 많이 놓지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만 낳아서
그렇죠.
길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낳아가지고 너무 뜨밭들을 길렀어요. 아주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다 내쫓는데요, 요새 현상이.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예. 이게 이제 이 진화론, 진성현상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말이죠.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 이제, 어미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 까마귀가 어미를, 물어다 먹인다고 하는,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진성만도 못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돼버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9편 20절을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예, 존귀에 처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요.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예, 이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의 경험은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 말씀, 어째 기원전 1000년경에, 물론 이 시편 49편은 진화론 자체를 설명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이 다 짐승처럼 죽고 말게 된다.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과 존귀로 창조했다고 시편 8편 5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참 존귀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 존귀에 처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진화론은 말입니다.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느부갓네살이 내가 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고만 짐승처럼 된그 일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 사장에서 그런 것을 읽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정말 진화론이 우리 생애 곳곳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특별히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렇죠.
뭐, 2등이나 나머지 등수에 든 사람들, 아니,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기억되지도 않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진화론의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목사님.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합니다.
아멘.
그 옛날에 진화론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로 이 시간을 좀
목사님,
마쳤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위세가 등등한 왕이지만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짐승처럼 된 사실을 통하여 존귀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현재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시며 구원의 주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